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 무서운 말로 그들의 백성들을 저주하실까? 그들에게 큰 엄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유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스가랴서가 쓰여져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들의 상황도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포로가 해방되었고 그들이 원하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전과 같은 삶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 건축도 더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항상 존재했고요. 또한 온전하게 해방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많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입장에 일반 백성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돌아왔는데 간절히 원하고 그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서 있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전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저주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오늘 본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저주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은 레바논으로 시작합니다. 특이하죠? 지역입니다. 레바논. 요단 북쪽 경계선에 있는 산맥인데요. 사실 이 레바논을 언급하면서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레바논이라는 어떤 지역적, 지리적 위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레바논이라는 이야기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칭하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열왕기상 5장 6절을 준비해 왔는데요. 아마 자막이 뜰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아니,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5장 6절을 보면 두로의 히람 왕에게 사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제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은 백향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문헌에서 비유적으로 성전을 지칭할 때 레바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랍비 문서인 탈무드에도 이 성전을 레바논이라고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나무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백향목을 우리는 성전, 왕궁 혹은 계층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사장과 왕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백향목 다음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지을 때도 잣나무가 일부 쓰이기도 했지만 귀족들의 집을 지을 때 잣나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무가 무엇이죠? 바로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는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무 같은 겁니다. 우리가 등산에 가거나 뭐 가까운 안산이나 남산에 가면 소나무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사실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나무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에게 처벌을 거하시고 그들을 사른다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귀족과 일반 평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심판받아야 했을까요? 뭐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서 이미 우리가 구약의 메시지들을 충분하게 들었고 심지어 스가랴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1월 달에 또 전해주셨는데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처벌받아야 한, 이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들을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나요?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절부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역할극을 하게끔 하십니다. 예, 이 역할극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읽는 1차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던 거죠. 예, 4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음식을 제공해서 잘 먹여서 살을 찌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먹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돌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목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돌보듯이 목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5절 말씀에서 세 명의 목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 명의 목자들이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와 있는 내용처럼 첫 번째 목자는 양을 사들인 자들입니다. 두 번째 자들은 판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는 누구죠? 돌보지 않은 이 세 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양을 죽이려고 합니다. 판자는 양을 팔고서 비싼 값에 팔고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큰 이익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양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양을 죽였고 양을 팔았고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세 가지가 등장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의 직분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왕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서 목양하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들의 재산과 가산이 늘어난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 세 명의 목자들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8절 말씀은 한 달 만에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선 한 달이 좀 긴 시간이잖아요. 네, 30일 길죠. 뭐 짧을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사실 성경 속에서 이 한 달은 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제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뒤로 갈수록 시간들이 더 축소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고조되고 있는지 사실 성경이 시간 단위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 세 목자를 제거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급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들의 생명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고 화가 나서 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양떼를 돌보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지팡이를 준비하셨죠. 하나는 그 이름이 뭐죠? 은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름이 뭐였죠?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의 지팡이를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이 첫 번째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시며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며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연합되어지고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오늘날의 우리의 식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약자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그 상태까지 이루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어떤 공포와 어떤 침략이 이루어져도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도 너희가 참고 돌아와도 내가 너를 지켜보리라. 너를 상관하지 않으리라. 유기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버린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은총의 지팡이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버려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참 주님이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그들에게 품삯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은30을 책정해서 줘버립니다. 은30에 대한 우리는 정확한 화폐 기준과 가치를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30에 대한 어떤 단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요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은 30세겔로 표현되어지는 값은 무엇인가요? 노예의 값입니다. 노예의 값으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준 은 30세겔이 정확하게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이 은 30개가 지칭하고 있는 가치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예 값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스가랴 선지자를 노예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또 다른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벌과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처벌과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새로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 30개가 하나님께서 노예 취급당하는 그 수치와 수모 속에서 하나님은 반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깊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노예값으로 변모하는 수치와 수모 속에도 그들을 처벌하시겠다고 하지만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잔혹한 저주와 형벌의 이야기에 진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제가 특별히 15절과 16, 17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한번 15, 16, 1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6절이요.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거짓된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에게 재앙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참 목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짓된 목자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기 위해서는 거짓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인간이 주인된 헛된 마음들이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이 내 약속과 내 말을 지키지 않아. 나는 화가 났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제 너희들을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회복하길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돼야 돼. 너희들이 먼저 죄악된 삶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돌아와 나를 온전히 주인으로 삼으며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몇 가지 약속들만 지키면 돼. 예배 잘 나오렴. 선교 시즌에 선교에 맞춰 잘 가렴. 너희가 봉사하는 거 잘 섬기렴.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들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거짓과 참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세상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가치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암울하고 침울한 오늘날의 시대에 사람들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직장에, 싸움과 증오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람들과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아픔과 어둠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월요일 이 새벽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신 은30으로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오직 유일한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나의 삶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기도하시며 우리 돌아가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